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어제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 목표물들을 폭격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5개 마을에서 민간인 15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지난 7일간 알레포 동부에서 289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도 안보리 보고를 통해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시리아와 러시아의 공습이 일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알레포에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이라크군의 작전 과정에서 피난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주 14,000명 등 지금까지 68,55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전투가 점차 모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전개되면서 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적신월사는 전체 피난민 수를 8만 5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유엔과 이라크 적신월사는 현재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어제 만료된 임시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내전이 계속되어 온 예멘에서 최근 시행된 48시간의 휴전은 어제 한낮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분명 계속 추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아침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휴전을 추진한다는 케리 장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철회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TPP는 미국의 잠재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가져올 수 있도록 공정한 양자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물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에도 반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지지했지만 미 의회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TPP는 12개 참여국 모두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페루와 중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어제 페루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페루는 중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며 역내 중국과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페루 방문 중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광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5년 전 큰 피해를 입혔던 지진과 쓰나미가 오늘 오전 또다시 인근 지역에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250km 떨어진 바닷속 10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7.3으로 매우 강력했지만 일부가 부상을 입고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을 뿐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직후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지만 4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해안 지역 파도의 높이는 1에서 1.4m에 불과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 동북부에서 오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5년 전에 대형 쓰나미가 덮쳐서 집과 건물이 쓸려가고 특히 원전이 폭발해 약 2만 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를 경험했었는데요. 일본인들 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지진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쓰나미 경보도 4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당국은 물론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영 NHK는 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쓰나미 경보입니다. 멈추지 말고 대피해 주십시오. 동일본 지진을 상기해 주십시오라며 다급하게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고요. 이 지역 학교에서는 지진 소식을 접하자마자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또 인근 화력발전소와 공장 근로자들은 건물의 높은 층으로 대피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지켜보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언론에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이 있어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2도로 1월의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가 되겠고요.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이어진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노래 다이도의 Thank You 함께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맞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 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로힝야족 거주 지역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최신 대함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발트해 접한 이 칼리닌그라드에 방공미사일 S-400 시스템을 배치하고 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탄데르 전술 미사일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이 발트해 연안 최서단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치 육지의 섬 같은 곳인데요. 러시아는 또 이 서부와 남부 군관구 부대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주에 이 발틱 함대가 새로운 미사일 발사 장치로 재무장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가 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 미국 같은 나라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고 그 나라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군사기지 또 공격무기 등이 배치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토 시설이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모두 이 나토의 회원국들입니다.
네.
예,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의 빅토르 오제로프 위원장도 이날 리아노보스트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배치하겠다는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500km고요. 재래식 무기나 핵탄도 모두 탑재 가능합니다. 이 러시아 주변국에 있는 군사시설들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아주 고정밀의 탄도 미사일이고요. 또 러시아가 이번에 함께 배치하겠다고 말한 이 S-400의 경우 방공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400km고요. 공중에 있는 여러 목표물을 한꺼번에 공격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방어미사일입니다.
네.
예, 이 미사일들이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이 발트해를 지나는 모든 나토 전투기나 미사일들은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또 최첨단 대함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이 어제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바스티온은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에 활용했던 그 미사일 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스티온은 최대 사거리가 450km로 함선은 물론이고 지상에 있는 목표물까지 겨냥할 수 있는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지난주에 이 시리아 반군을 공격할 때 이 미사일 시스템을 활용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서부 전초기지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바로 턱 밑에 있는 곳인데요. 유럽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군사훈련 목적이라면서 이 지역에 최신형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배치했었습니다. 나토는 이 동맹국의 국경이 인접한 곳에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지역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임시 배치 조치라고 분명히 하지 않아서 나토의 우려를 샀었습니다. 나토는 오해로 인한 충돌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명성과 또 예측 가능한 군사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추가 배치를 예고하고 나서서 이 동유럽 지역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토는 현재 일부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지요.
예,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인접 국가인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 4개 나라의 4개 대대 병력 4천 명 이상을 이 증강 배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10여 년 동안 러시아는 유럽 내 여러 가지 현안을 이유로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어떠한 것도 그런 군사적인 대응을 부를 만한 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안정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구역으로 선포할 거라고요.
네,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해상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 중국에서는 황엔다오라고 하는데요. 이 해역에서 필리핀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고기잡이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필리핀 당국자들과 필리핀 언론들은 어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곧 이 지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그런 조치가 필리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어려울 텐데요. 지난 주말에 이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도로 만나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을 수행했던 헤르모 헤네스 에스페론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필리핀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됐는데요. 시 주석이 이 같은 계획을 지지했는지는 현재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시 주석이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고기잡이 금지 해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한 걸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양국은 현재 이에 관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시 주석 이번에 이 두 번째 만남이었겠군요.
맞습니다.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2012년에 중국이 스카보로 암초를 무력 지배하면서 관계가 아주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 있던 중국의 해경선이 일시에 철수하면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방문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조만간 스카보로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다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말해서 필리핀 어민들의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기잡이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예,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23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근 지역 필리핀 어민들이 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양국이 조업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면 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필리핀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북부 지역 내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네요.
네,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6주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은 지난달 초에 이 방글라데시 국경 인근의 초소가 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무장 세력 소탕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간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휴먼 라이츠 워치나 국제 이주 기구 등 국제 단체들은 현재까지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 사망하고 1,200채 이상의 가옥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민간인 살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가에 불을 질렀다는 주장은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로힝야족들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로힝야족을 비롯한 미얀마의 소수 종족 인권 문제 사실 참 그동안 줄곧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 정권을 잡은 미얀마족과 소수민족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이 지난달 초에는 이 17개 소수민족 반군단체들과 정당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 평화회의를 열고 이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각기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얀마를 빠져나온 로힝야족들이 중국이나 방글라데시로 향하고 있던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는 약 500명의 로힝야족들이 임시 대피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중국의 경우는 미얀마 북부 지역과 접해 있는 윈난성 등지에 대규모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당국은 이들을 위해서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보호 중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중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급파해서 비상사태에 돌입했는데요. 사태 추이를 긴밀히 살피면서 모든 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상태로 복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들을 밝혔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탈퇴를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유명 국립공원 인근의 채굴 활동과 이 북극해 석유 시추를 새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손전화기를 이용한 쇼핑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최우선 사안으로 다룰 일들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에 취할 조처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이 탈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On trade, I am going to issue our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our country.
네, 트럼프 당선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 된다면서 취임 첫날에 당장 이 탈퇴를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TPP 대신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돌려줄 이 양자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 TPP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TPP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12개국이 체결한 다자간의 이 무역 협정인데요.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제거해서 이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체결됐습니다. 이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를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미 의회의 비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 TPP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죠.
네. 자, 트럼프 당선인 그 밖에 취임 후에 첫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나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에너지 분야 규제를 폐지해서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당선인의 말입니다.
On regulation, I will formulate a rule which says that for every one new regulation, two old regulations must
네, 새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전 규제 두 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고요.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에게 지시해서 미국의 필수 기관을 이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지시에서 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비자 남용 문제를 조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워싱턴의 구정물을 모두 빼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네. 이 공직자 윤리개혁 문제도 언급을 했는지요?
네, 이 공직자들이 정부를 떠난 뒤에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이 제한을 두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On ethics reform, as part of our plan to drain the swamp, we will impose a five-year ban on executive officials becoming lobbyists.
네, 행정부 관리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5년이 지나야 이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또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평생 할 수 없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 인수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많은 훌륭한 인재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올해 대선 후보 두 사람은 사실 호감도가 역대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가 끝난 뒤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뒤에 호감도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 정치 전문 뉴스 사이트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46%가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선거 직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37%였는데 약 2주 만에 9%포인트 오른 겁니다. 반면에 비호감도는 선거 전 61%에서 15%포인트 떨어진 46%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종의 허니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고 신혼기간 얼마 동안은 이 부부 사이가 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면 한동안은 비판을 삼가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08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이 호감도가 20%포인트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노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이 앞서 다른 당선인들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좀 더 조직적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선거 전 50%에서 선거 후에는 54%로 약간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공화당의 정권이 잡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여러 환경 규제 조처가 다시 또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무부가 어제 서부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새로운 채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이 간헐천과 또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자, 옐로스톤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옐로스톤 인근에서 채굴 활동을 금지한다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옐로스톤의 북쪽 입구가 있는 몬태나주에 있는 곳인데요. 이 미국 연방 산림청의 소유로 돼 있는 3만 에이커입니다. 이 지역에 이 금광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
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처는 영구적인 조처는 아니고 2년 동안만 임시로 금지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한 뒤 이 금지 조처를 20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에는 북극해에서 새로 시추 활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부 조처는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승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이 지역, 이 북극해 지역의 생태계에 줄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 북극해 시추 활동 반대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리사 머커우스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한쪽의 얘기, 그러니까 이 환경운동가들 쪽의 얘기만 듣고 있다면서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에 할 일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분야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북극해에서 이미 석유 시추가 허용되는 곳도 있죠. 이번 금지 조치도 이 새로운 시추 활동만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쿡만 지역과 이 멕시코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시추 활동이 계속 허용되는데요. 미국 내무부가 발표한 임대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알래스카 북부 보포트와 추크치 해역에서는 시추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중남부에 있는 쿡만 지역에서는 시추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손전화기를 활용해서 쇼핑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시장 조사 기관인 이 ADI를 인용해서 21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모바일, 그러니까 이 손전화기나 태블릿, 판형 컴퓨터를 사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 데스크톱 사용자를 제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ADI는 미국의 100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가운데 80%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연말 쇼핑 기간인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온라인 쇼핑 사이트 방문자의 53%가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바일 트래픽이 데스크탑 트래픽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북한 청취자들께서는 좀 어려운 단어가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은 뭐고 또 데스크톱을 추월했다. 이게 또 무슨 얘긴지요?
네, 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런 활동,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온라인 쇼핑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데 뭐 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 등으로 물건을 사는 것인데 이걸 바로 이 모바일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데스크탑, 그러니까 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바일, 그러니까 이 손전화기로 물건을 사려는 움직임이 일반 컴퓨터로 사려는 움직임보다 더 많다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손전화기,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올리는 매출 역시 일반 컴퓨터로 올리는 매출보다 많겠네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더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매출 증가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 예로 연말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는 보통 $70에서 $89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데스크탑을 이용한 이 쇼핑에서는 평균 114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접속 건수는 모바일이 많지만 실제 거래액은 데스크톱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의 자세한 내역과 이 자신의 주소 그리고 또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데스크톱보다 손전화기로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고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로는 주로 검색을 하고 정작 사는 건 일반 데스크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숙 기자는 뭐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쇼핑 많이 하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일단 검색하고 살 때는 데스크톱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 결과를
네,
보니까요.
근데 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뭐 안전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제 신용카드 번호 같은 거를 다 넣어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또 단추만 딱딱 누르게 돼 있어서 그것도 편리하더라고요.
아, 한번 네. 시도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쇼핑 기간에요.
네.
자, 끝으로 전문가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올 연말 쇼핑 시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합친 매출이 전년도보다 3.6% 늘어난 6,658억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가 약 17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 미국의 연말 쇼핑 매출 규모는 북한 GDP의 거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네요.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무법자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충고하는 노래인데요. 데스페라도 들어보시죠.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It's hard to tell the nighttime from the day. May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before it's too.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라인 스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또 스티븐 배넌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각 부서 장관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텐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국 대통령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On Wednesday, the president spoke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young people who got into politics for the first time.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On Thursday, the president met with the president-elect at the White House. Afterward, the president invited Alex.
다음 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연이어서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6살 난 어린이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 백악관 인턴, 대학생 수습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기도 했고요. 지난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우승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fterward, the First Lady, LeBron James and some members of the team greeted some special guests.
국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었을 텐데 이 많은 일정을 대통령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대통령의 보좌진이 있기에 가능할 텐데요.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500여 명의 보좌진. 이들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의 탄생.
미국의 대통령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대통령 혼자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은 지난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창설됐는데요. 대통령실의 임무는 대통령의 생각을 미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서부터 해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방대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과 연방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과 백악관 보좌진을 지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약 1,600개에 달합니다. 장관과 부장관, 대사 등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백악관 보좌진은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보좌진만큼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500여 명의 보좌진. 이들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책임 감독.
대통령실을 총 감독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임무는 우선 모든 백악관 직원을 관리합니다. 대통령 가족 수행비서부터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백악관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감독하고요. 대통령의 정책 수립이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핵심 전략을 짜는 사람 역시 비서실장입니다. 또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비서실장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나 정책 등 모든 부분에서 조언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구성.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실이라고도 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장은 역시 백악관 비서실장이고요.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일명 웨스트 윙과 대통령의 사무실인 오벌 오피스, 그리고 영부인의 집무 공간과 백악관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에서 또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인 중앙 관저에서 근무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대통령의 일정 관리나 인사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안, 그리고 대외 활동과 공보 활동 등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산하엔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1946년 의회가 제정한 고용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돕고 경제 발전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창설된 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수장을 맡지만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데요.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련 정책과 외교정책을 세우는데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해 종합적인 안보 정책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는 미국의 국제무역과 투자,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또 대통령이 해외무역이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미 무역대표부, 행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의 관리 감독하며 예산 관련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예산관리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산하 마약통제국과 과학기술국, 부통령실 등이 있고요. 국내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대변인이 소속돼 있는 공보실, 영부인실 등이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a blank입니다. Let's learn this American phrase. Draw a blank. 자, 그럼 에이미와 수잔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에이미는 수잔에게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수잔은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remember that? 내가 그걸 기억 못하다니.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아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에이미는 I know. 내 말이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어떻게 내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D-R-A-W. Draw a blank. Blank. B-L-A-N-K. Draw a blank입니다. Draw a blank는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는 무엇무엇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에이미와 수잔의 대화에서 에이미는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대통령이 George Washington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She drew a blank. 갑자기 에이미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t's another way of saying I can't remember something. 무언가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또는 영 생각이 나지 않을 때 I can't remember something 대신에 draw a blank. Draw a blank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o don't forget today's phrase draw a blank. Draw a blank.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다. Draw a blank means that you can't remember something. Draw a blank.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next time when you speak English, I hope that you remember all the phrases that we've learned so far and not draw a blank.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는 사랑의 힘에 대한 노래죠.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 그리고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 asleep and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This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6년 11월 22일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무선 전신회의에서 조난 신호로 SOS가 채택됩니다. 당시에는 무선 전신기를 발명한 굴리에모 마르코니가 정한 Come Quick Danger, 즉 빨리 와라 위험하다라는 단어로 구성된 CQD가 조난 신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수신이 불량했고 해독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코니는 무선 전신 체계를 자신의 무선 전신기를 선적한 배 안에 운영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개 나라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국제 무선 전신 규약을 제정하고 조난 신호로 SOS를 채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스 부호로 각각 3번씩 짧게 길게 짧게 보내는 SOS 신호는 이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당시 700여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Before her initial Atlantic crossing was to end, she would achieve another and this time unexpected distinction as the first ocean liner ever to use the code signal SOS.
하지만 SOS 신호는 이후 인공위성을 이용한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체제가 도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63년 11월 22일 오늘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저격범의 총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President Kennedy and Governor John Connally have been cut down by assassins' bullets in downtown Dallas. They were riding an open automobile when the shots were fired.
이날 케네디 대통령은 부인 제클린과 함께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클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던 케네디 대통령이 목과 머리에 총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케네디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At Parkland Memorial Hospital, President Kennedy died. The fourth U.S. president.
달라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뒤 유력 용의자로 현장 부근에서 서성거리던 리 오스왈드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용의자 오스왈드는 며칠 후 경찰서 지하실에서 나오던 중 전직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후 경찰은 오스왈드가 단독으로 케네디를 암살했다고 발표하지만 현재까지도 케네디 암살의 동기와 배후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